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자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내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내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이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술에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 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대 판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51절까지 읽었는데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목표는 솔로몬 왕궁과 성전의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6장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성전의 크기가 성막의 크기의 딱 두 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하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가 6장에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만약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스림 받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전체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m짜리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물통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물을 가득 부으면 1m까지 쌓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딱 하나, 그 만약에 둘레가 한 8개 짜리 그 나무판으로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50cm짜리라면은 7개는 예를 들어서 1m짜리고 하나만 50cm짜리라고 한다면 그 물통에는 물이 50cm밖에 담기지 못합니다. 다른 데가 1m 아니라 10m, 100m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50cm짜리 때문에 50cm밖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또 만약 똑같이 다 1m짜리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 한 30cm 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 물통에는 물이 30cm밖에 쌓이지 못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고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전체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그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서 리더냐 가장이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참 중요합니다. 3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간다.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간다. 지금은 건물 성전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이 성전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건물도 건물 자체보다도 그 건물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명칭이 정해집니다. 예,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고, 예,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학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예, 나 자신만 가득하게 되면 나의 제국이 됩니다. 예, 유럽에 많은 예배당들이 있는데, 예, 지금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쁘게 지어놨더라도 그냥 관광지일 뿐입니다. 예, 제가 있을 때도, 예, 막 그 모금을 하면서, 아, 이제 뭐 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게 됐다, 뭐 당구장으로 바뀌게 됐다,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은 술집이고 당구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을 우리가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었는데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기가 불편한 곳이 되었다면 우리 삶이라는 성전도 더 이상 성전으로 불리지 못하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집, 또 나 자신이 가득한 집, 이기심만 가득한 집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네, 이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에베소서 2장 22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시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예, 또 우리 에베소 2장 22절 우리 옛날 우리 표어였죠.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 우리 삶을 성전으로 가꾸기 어렵고, 예, 주님과 함께 지어갑니다. 예, 오늘 본문은 되게 긴데, 큰 틀에서 두 부분, 좀 작게 나누면 세 부분인데, 1절부터 12절은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A번, 솔로몬 왕은 자기 왕궁을 얼마 동안 건축하여 준공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예, 13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예, 7년 반, 예, 7년 6개월 걸렸지만, 왕궁 건축에는 거의 두 배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부를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본체, 그 왕궁 본체, 주랑, 재판하는 주랑, 다른 왕궁들 등을 완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우리 6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지어져 가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은 13절 이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 왕궁 건축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성전 건축보다도 왕궁 건축에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 그 히람에게 좀 백향목 보내달라고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말할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왕궁을 더 짓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것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동안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만 명이 한 달씩 뭐 저기 그 두루 땅까지 가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짓고 있는데 그렇게 기지맥진해서 7년 6개월 보냈는데 13년짜리 공사가 또 있대요. 아마 이 왕궁 공사는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가 솔로몬 때 또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예, 절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하강기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만약에 자기 정말 절정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다음에 하강기가 있을 거니까, 예,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 B번,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크기는 어떠하였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으며.
예, 길이가 100규빗. 예, 한 규빗은 45.6cm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00규빗, 45.6m, 너비가 50규빗, 22.8m, 높이는 성전과 같습니다. 30규빗, 13.68m인데, 예, 그 레바논의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레바논 백향목, 그 최고급 목재를 의미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레바논 숲의 왕궁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왕궁 건축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전의 그 길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궁의 넓이는 그 성전 넓이의 4.2배입니다. 이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그 성막의 마당까지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10번, 솔로몬 왕궁은 레바논 나무의 수풀로 지은 본체 2절과 더불어 5개의 주요 건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갑은 예, 6절 볼까요?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선돌이 있으며.
예, 주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이 있고 그 앞에 그 50규빗짜리로 30규빗을 더 내어서 주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랑은 그 벽이 없는 복도, 예, 그 통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섬돌은, 우리말 섬돌은 이렇게 돌 층계가 섬돌인데, 차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다 차양으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의 그 부분을 읽으면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심판을 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예, 재판하는 주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왕궁 본체가 있고 그 앞에 주랑이 있고 그 앞에 재판하는 주랑, 그러니까 재판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서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그 기도를 드렸던 내용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나타나는 장면이 그 두 여성 성매매 종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판결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답은 8절에 또 뭐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예, 그러니까 앞쪽에 그 솔로몬의 집무실 주랑 재판하는 곳 있고 그 안쪽에 자기 집을 또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절에 있는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집무실이라고 한다면 8절의 왕궁은 관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보다 그 자기 사는 집을 더 안쪽에 지었다는 것인데 그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 임금이 사는 집을 구중궁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중 문을 9개 들어가야지 나오는 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전 청와대 가보지 않았는데, 예, 청와대도 보니까 앞에 그 일하는, 대통령께서 일하시던 공간이고, 사는 집은 더 훨씬 더 안쪽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해야 그 보호가 되니까 그,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이 부분을 보다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배운 그 이 항복의 시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철령 높은 봉에 씌워 넘는 저 구루마. 하고 그 종장이 이렇습니다. 그 님 계신 구중 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그 이항복이 귀양감에서 이제 쓴 시조인데 그 임금이 계신 곳을 님 계신 구중 심처. 예. 그러니까 구중 궁궐과 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집을 훨씬 더 안쪽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라번 8절. 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예, 솔로몬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우리가 3장 그 앞부분에서 그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 가장 그 강대국인 바로의 딸 그 아내가 제일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보면 이 바로의 딸과 아마 바세바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왕궁 뒤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따로 지어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존했던 솔로몬 왕국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예. 그 나중에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 북쪽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와서 이제 그 요청을 하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자 예,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거든요. 예. 2번 9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사용된 석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돌을 사용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예, 솔로몬이 사용한 돌은 귀하고 다듬은 돌입니다. 귀하고 다듬은 돌. 솔로몬이 왕궁 건축에 사용한 돌은 흔히 구할 수 있는 돌이 아니라 구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귀중한 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귀한도를 지금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기초석은 성전의 기초석과 같은 10규빗, 8규빗짜리였습니다. 예, 우리 앞에 살펴듯이 그 성전 건축은 7년 반이 걸렸고 왕궁은 13년이 걸렸는데 그 훨씬 더 두 배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음에도 그 기간, 그 이야기를 딱 12절로 끝냅니다. 예. 지금 앞에 38절 성전에 관한 얘기가 있고, 지금 뒤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예, 왕궁이 마치 성전의 부속 건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궁 건축이 솔로몬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인생에 이때는 정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뭐 지워버리고도 싶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4번 13절에서 22절은 부터 이제 다시 성전 얘기가 되는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기둥을 세운 이야기에 관해서 증가합니다. 예, A번 솔로몬 왕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게 하려고 누구를 데려오게 했습니까? 예, 1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예,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답니다. 그 두로는 그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이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앞에 솔로몬이 백향목 보내어 달라고 할 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에는 이 히람을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음을 다르게 써서 후람이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람이 그 노세에 관한 전문가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금, 은, 동, 철 등 어떤 금속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뭐 나무와 염색실도 잘 다루었다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데려오다는 강권하다, 끌어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강권해서 데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그 히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좋은 뛰어난 헤드헌터를 보내고 그를 스카우트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에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장식을 위해서도 그 최고 기술자를 데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개의치 않았고 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번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이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예,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이고 과부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히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하는데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단의 즉 단 지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그가 단 지파로 태어났지만 납달리 지파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두로 사람과 재혼해서 이제 그의 아내가 되었거나 단 지파에 살았던 납달리 지파 사람인 것으로 봅니다. 예. 아무튼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자 이방인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을 건축 하는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 히람을 그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로 사람 아버지가 생부는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부라면은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과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성전의 내부와 외부 공사도 그 이스라엘과 두로 기술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기구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그런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두로에서 부름을 받아 성전 건축을 하게 된 히람은 무엇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예, 모든 노일에 관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 예. 그러니까 노스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고 할 줄 모르는 게 없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히람은 틀림없이 노스의 대장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노스 제작에 관한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아마 노스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노스이 좋고 뭐 노스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명은 그 노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을 고안하는 능력. 예, 그러니까 금물로 치면은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능은 그것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 예. 노스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고 머릿속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도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일에 재능을 구비한 자다 되어 있는데 그 구비하다가 가득하다 이루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그 주일에 나눈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그물을 잘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뭐 떨어진 데 기워놓기도 하고 하여튼 그 그물로 고기를 최대한 잘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의 삶의 그물을 씻는 사람만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뒤에 결론을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번 히람은 성전 앞에 놋 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와 둘레 기둥의 머리는 규모가 어떠하였습니까? 15절 16절 볼까요?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에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예, 그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18규빗 약 8.2m이고 둘레는 12규빗 5.47m. 예, 그리고 그 위에 그 18규빗 위에 5규빗짜리 기둥머리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23규빗인데 한 10.48m 그러면 한 4층 건물 정도 높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한 기둥에 예레미야 그 52장 21절 그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십이 규빗이며 그 속은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며
예, 그 18 규빗짜리 그 기둥을 안까지 다 처음 무거워서 아마 세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안은 비었는데 그 두께가 그 네 손가락 두께라고 합니다. 그 네 손가락 두께는 한 손가락을 그 히브리인들은 약 1.9cm 정도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네 개면은 7.6cm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 두꺼운 기둥이죠. 이 그 예 뒤에 가면 이게 또 하여튼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예 이런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2번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21절 볼까요? 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예. 예, 우리 과거의 야긴과 보아스 우리 표였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예, 야긴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왼쪽에 기둥을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긴이라고 야긴 저가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또 왼쪽의 기둥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신뢰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 후에 바빌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 기둥을 비롯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제 그 당시는 이 쇠나 이런 그 노시 중요할 때니까 다 가지고 갔는데 예. 그 이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둥의 의미대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전으로 가꾸어지지 못합니다. 예, 다른 뭐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 5번 23절에서 51절은 그 성전에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바다, 그러니까 노바다, 노스로 만든 바다라서 노바다의 내용인데 노바다의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23절 볼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르만하며
예, 그 이 노바다가 직경이 그러니까 지름이 10규빗 약 4.56m 그리고 높이가 5규빗 2.28m 그다음에 주위 둘레가 30규빗 13.68m의 거대한 물통입니다. 예, 이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바다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제가 토요일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뭐 평소에도 씻긴 하지만 꼭 제가 그 샤워를 꼭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예배에 나 자신을 다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아마 당시 제사장들이 그 노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씻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부어서 이 거대한 것을 이제 이 주물 틀을 만드는 거 부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람의 제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비번 바다는 그 아래에 무엇이 받치고 있었습니까? 예, 25절 볼까요? 예,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어 있으며.
예. 그 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고 그 위에 이 바다를 얹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혹시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성전에 보면 요 아래쪽에 지금 소들이 바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혹시 그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그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을 칠 때 그 성막을 주변으로 그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하나인데 예,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해 순종해야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번 바다의 두께와 용량은 어떠하였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과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 밭을 담겠더라.
예, 그 두께가 한 손 너비. 예, 이 한 손 너비도 약 7.6cm입니다. 이 한 손 너비는 이렇게 손가락 4개랑 같은 넓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 손, 그러니까 손바닥의 넓이는 이 내 손가락의 넓이로 보기도 하고, 그 규빗의 6분의 1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해도 약 7.6cm 정도 나옵니다. 예. 이것도 그 바벨론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밭이 약 22.7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 밭은 45,420리터. 45,420리터.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그 뭐 친교실이나 뭐 예배실 앞에 그 식수통 이렇게 동그란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통이 18.9리터입니다. 18.9리터. 그런 통으로 치면은 이 바다 속에는 2,403통이 들어갑니다. 그 굉장히 큰 통이죠. 예. 이 성막은 이 바다는 그 성막에 있던 노떼아를 대신한 것인데 이 부분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400통이 넘는 물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 저절로 채워지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매일 그 사람들은 그것만 했을 거예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은, 하지 못하면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예. 네. 뭐 뒤에 나중에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평소에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제사가 다 망가지게 되니까. 예. 비가 올 때면, 비가 오는 빗길에 운전을 할 때면 종종 그 와이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맑은 날에는 와이퍼가 필요가 없어요. 예. 또 자동차 부분 전체 중에서 와이퍼 값은 굉장히 싼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올 때면 와이퍼가 없으면 운전 못 해요. 예. 와이퍼가 없이 운전하다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나겠죠. 예. 예. 비 오는 날에 와이퍼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물을 갖다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2번, 27절에서 37절은 술의 모양으로 된 물두멍 받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림에 이 큰 노바다 옆에 요 작은 그림들이 있죠. 요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수레와 그 위에 그 물 들어간 통이 물두멍입니다. 예. 수레 받침 수레는 몇 개였고 그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내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예. 이 받침 수레는 이제 그 이 물두멍을 딱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1.36m 그러니까 한 요만큼 정도 되겠죠. 꽤 높죠. 그리고 그 크기가 4규빗씩이니까 1.82m씩 예, 그러니까 꽤 큰 수레의 모습입니다. 예, 이 수레의 병, 29절에 보니까 벽면에는 사자, 소, 그룹, 화환 그러니까 꽃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레의 그 박 32절에 보면 지름이 한 규빗 반, 그러니까 68.4cm 정도 되니까 자동차 그냥 큰 트럭 바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꽤 큰 모양의 수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끌고 다녀야 되니까 들고는 못 다니니까 예, 그렇게 바퀴를 달았습니다. 예, 2번 38절과 39절은 물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에 담는 통입니다. 10개의 물두멍은 그 용량이 얼마였습니까? 예, 38절 볼까요?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예, 이 물두멍의 크기가 40밭이 들어간답니다. 40밭. 아까 한 밭은 22.7리터라고 했으니까 40밭이면요. 908리터입니다. 908리터는 생수통으로 48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10개를, 이게 10개 있었으니까 다 채우려면 480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이 또, 이 물두멍까지 다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거의 한 3,000통을 채워야 되는데,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수고를 보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죠. 예, 예, 이 물두멍의 주된 용도는 번제의 재물을 싣는 것입니다. 예, 역대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물두멍 수레는 성전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림에 보면 각각 이쪽에 5개, 요 뒤쪽에 안 보이는데 5개 있죠? 요 위에 보면 이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F번 40절에서 47절은 히람이 만든 제품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40절 볼까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예, 그 물두멍, 부삽, 대접 등인데 그 물두멍에 작은 숫자 있고 아래 보니까 역대하 4장 11절에 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두멍이라 쓰여 있는데 이것은 솥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물두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솥은 그 희생 제물을 삶는 용도입니다. 예, 그 제물을 드리면 그 화목제 중에 일부 또 속건제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삶는 용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 이제 제사장 몫이 따로 있는데 아무거나 내가 먹겠다고 해서 화를 당한 사람이 그 홈니와 비나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삽은 제단에 재를 퍼내는데 사용된 도구이고요. 대접은 희생 제물에 피를 담던 그릇이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은 앞에 나온 15절에서 40절까지의 도구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다시 설명함으로써 히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히람이 이 기구들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46절에 나오는데 숲곡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으로 우리 그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던 흙이 고령토인데 고령토 주산지가 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그렇게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자기를 하동에 있는 고령토 산지에서 만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46절에 보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뭐 이렇게 쭉 그 부어 내었다라고 했는데 왕이 하지 솔로몬 왕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은 솔로몬이 시켜서 그 히람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집은 48절에서 50절은 금으로 만든 기구들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도 남은 것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 51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여호와의 성전 곳간. 이 금으로 만든 것 중에는 그 성소에 금으로 만든 진설병 항상 두는 그 빵, 떡상과 등잔대를 좌우에 다섯 개씩, 열 개씩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진설병 다섯 개, 상 다섯 개, 위에도 진설병 다섯 개, 쭉 이렇게 열 개, 그리고 그 등잔대 다섯 개, 북쪽에도 다섯 개, 이렇게 열 개씩 두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성막에는 그 남쪽에 그 등잔대를 하나 두고, 북쪽에 그 떡상을 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열 배로 해서 그 양쪽에 다섯 개씩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문에는 금으로 된 돌적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 돌적기가 뭔지 아시죠? 그 벽에다가 이렇게 뭐 층간 좀 꽂아서 놓고 문에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문이 잘 열리도록 하는 게 돌적기인데 그 어떤 그 구역장님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구 교역자에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 문이 있냐? 그렇죠? 네, 우리 육장에도 그 감람나무로 만든 예, 문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역대하 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3장 13, 14절입니다.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룹 두 개가 그 양쪽 벽까지 날개를 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역대기에는 문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휘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보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도 있었고 휘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문만 얘기하고 역대기에는 휘장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이 만든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거기에도 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휘장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기구를 다 만들고도 남은 것은 이 그 곳간에 두었다고 그 하는데 다윗 왕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후에 보수까지 하게 되면 더 필요할 거니까 그것까지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성전의 여러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뽑혀온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죠. 예, 그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거의 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불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또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나요? 예.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어른 부으로 왔을 때 아버지 이세는 다윗 부르지도 않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 빛을 남기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가룟 유다와 사울, 바울이 된 사울과 누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물으면 백이면 백, 다 가룟 유다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배신자의 길을 갔고 예, 그렇게 반대편에 있었던 사울은 예,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나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준비한 것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다. 예,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쭉쭉쭉 오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뭘 하나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핏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나서 그 중고등부 주보를 제보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1년을 꼬박 만들었습니다. 시험 한두 중 정도 남겨놓을 때까지 이제는 공부하라고 이제는 연합고사를 봐야 되니까 그때 그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제가 주보를 꼬박 만들면서 또 목요일날 제가 손으로 다 썼고요. 금요일날 그 마치고 저 이 인쇄소에 갖다 맡겼고 토요일날 학교 그걸 찾았고 주일날 교회 가져갔고 그러니까 목, 금, 토, 주일 일주일에 나흘씩을 제가 주보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만들려면 교회가 전 그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주보 만드는 일을 제가 신대원 가서 교회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등부 사역 시작하면서 제가 제네바에서 6년 보낼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거의 매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것이 그때까지 쓰임을 받을 거라고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저기, 그 에서드에 있는 표현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주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 다윗 기념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적어도 앞에 그 주랑 앞에 기둥을 세우면서 그 다윗이나 자기 이름 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다윗과 솔로몬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만든 그 히람의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존경 여기는 삶이 정말 가치있고 영원합니다. 예. 외국에 가면 그 예배당 지은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예. 예배당은 다 주님을 위한 고지, 주님 이름이 존경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 붙이고 나면 그 사람 이름만 기억됩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환경이나 배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환경이나 배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못하고 새롭게 하실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뭐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수저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핑계대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신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배경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을 전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다.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다.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그 사역에 잘 구비된 사람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한조야 너 다음 달부터 동남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힘들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조야 너 다음 달부터 저 동남아에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실 분들어 그게 달리면 기본적으로 의사여야 됩니다. 예,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주심의 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만약에 내 다니는 직장이 A라고 하면 그 A 직장 직원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것이 그 부르시는 최상의 준비입니다. 예. 그 레위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가 원래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치밀했겠습니까? 그 치밀한 그의 그 지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치밀한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마태가 세리가 아니었으면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고 신실한 것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는 최상의 준비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준비는 없습니다. 예. 현실을 내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신실하지 않고 그거 성실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건 허황된 것이고 구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 우리 삶의 성전을 신실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정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쓰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은 그 일을 준비한 사람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더불어 예,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약간 길지만 한번 열심히 외워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도 전에 또 13년 동안이나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은 성전의 앞에 세워둔 두 기둥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나 아버지 다윗 왕의 이름, 그 기둥을 만든 건축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약인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에도 이 두 기둥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던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 불평하거나 아쉽게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있고 연약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히람이 노스테 대장장이 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배울 때는 그 일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구역 식구들의 삶도 주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환경과 배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눈을 들고 바라봄으로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